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우리 2장 첫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7월에 나오죠. 7월 그달 21일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그 양식으로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그 먹이시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다 성령께서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그 누구든지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먹음으로써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친히 말씀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는 어떤 기술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사람의 특정한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학개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너는 가서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을 해라라고 말씀이 임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그 모든 각 남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시지 않고 학개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셨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는 각기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사를 두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고 물어볼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도 우리는 그 지체가 서로 그 말씀을 각기 먹을 뿐만 아니라 또 나눔으로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전하라 하는 대로 전함으로써 우리는 그 공급을 모두가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요, 그것은 거짓 예언자가 되고 거짓 교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종말에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 그러니까 미혹 당하지 말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 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함에 그 마음을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내 입맛에 맞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내그 어느 형편에 맞춰주는 그러한 자기가 기다리는 대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짚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거절하기가 쉬운 우리들의 어떤 본능적인 그 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내 생각, 내 뜻대로 마읍시고 내 바람과 내 원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의 그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임했을 때그 내용들을 보면은 백성들을 칭찬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항상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중적인 생활, 혼합되어 있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추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비춰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지금도 골수를 쪼개고요. 우리의 영과 혼을 이렇게 다 갈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들춰내십니다. 벌거숭이 되게 하는데 그 벌거숭이 된그 우리의 모습은 사실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대로 되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에 그 정말 비천함과 우리의 생각의 자고함, 그러한 것이 비춤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내 어떤 문제 해결이나 나의 그 얻고자 함을 얻으려고 말씀을 듣고자 하면 우리는 들을 귀를 갖지 못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 꼭 필요해요.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내뜻다안 이루어져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사역으로 이루어 거두려 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 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그것이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그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면은 이 말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율법학자들이나 또그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위선하는 자들로 그렇게 회칠한 자들로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살고자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할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보여주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걸 원해요 하고 하나님한테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를 아무리 이렇게 헤아려 봐도 또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고 있고 나는 이렇게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았어라고 자기의 그 믿음을 자기의 어떤 의로 삼아서 깃발 삼아서 얘기를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다리오왕 2년 그 9월에 왜이 말씀이 또 임했는가? 말씀이 임한 것은 각각 그때의 상황이 있고 말씀이 필요해서 임한 것이지요. 우리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셨다, 위험한 데서 건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그 말씀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상황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그 어떤 형제나 이 세상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에게 지금 필요한 때요. 내가 이것을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그 인정하고 마음을 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위경, 위험한 지경,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뭔가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셔서 감화 감동하셔서 그들이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우선순위가 틀려졌으니까 자기들 사는데 급급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건 아직 때가 아니니까 라고 그들이 이제 나중으로 미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그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그 구멍난 전대에 집어넣는 거랑 다 새어나간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하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많은 것을 바랬지만은 그러나 그 바람보다도 적었고 너희들이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그것을 내가 불어버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알아채리지를 못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왜 그렇게 열매가 안 되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라 할지라도,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이루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첫절부터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지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친히 다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그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우리 하나 살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그 뼈를 가고 살을 깎아서라도 해드리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열심히 했다, 애썼다는 것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다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 두 달이 지나가니까 벌써 마음이 뭔가 처음하고 달라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보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하나님의 이 의도가 무엇인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았다. 옷자락으로 고기를 싸는 일도 사실은 없을 것이요. 또 거룩한 고기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고긴 고기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지요. 하나님이 물론 고기 잡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고기가 지금 옷에 쌓였다고 그랬는데 그 옷자락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지금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먹는 것에 닿았다. 이게 지금 고기도 이게 먹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그 먹는 것도 먹는 거예요. 이것이 꼭 무슨 더럽거나 썩었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먹는 거고요. 지금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먹는 그것과 지금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이게 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그거에 다 젖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다닿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그러면 아무 곳에도 닿지 않는 우리의 먹는 어떠한 것 지금 아까 우리의 먹는 것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과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들에게서 나온 육의 그 말이 있어요. 그럼 그 말이 혼합이 돼서 안 된다도 되고요. 또 우리들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어떠한 것도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의 것이 섞이면 아니 된다는 것도 그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그릇, 말하자면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에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하면 우리는 사실은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오셨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화감동시켜서 그 거룩한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뜻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육의 귀로 들을 수가 없고 우리의 육의 마음으로 가질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에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자 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 과정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예요. 우리의 옛것이 죽어야만, 옛것이 지나가야만 그 거룩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사는 새 삶이, 새 피조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요, 그 우리의 드리는 예배나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오지요. 이 맛이죠. 그러면 우리가 옷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지요.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어떤 것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이미 말하자면 더럽혀진 생활이라.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순종한다고 지금 성전은 짓지만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았다예요.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고 너희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고 너희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다. 근데 이 변화는 어떻게 조금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옛것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장사되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그 변화이기 때문에 거듭남의 변화지 육이 조금 조금씩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된다면은 죽을 때까지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 우리의 드리는 모든 그 것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 않은 그러한 제물밖에 우리는 못 드려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흠도 점도 없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삼고 우리의 거룩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나의 의, 뭐 우리 교회, 우리 집안, 우리 나라, 뭐 우리 어느 단체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것이 거기에 공로가 끼거나 의가 끼거나 선이 끼거나 어떠한 그 특별함이 끼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령님 외에 어떠한 그 인간적인 무엇인가가 거기에 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거룩한 그 고기를 싸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도 없었고 지금은 육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요. 뭐 2000년 전에 태어나서 그냥 훌륭하게 살다가 젊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람들은 그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한다. 승천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2000년 전의 일인데. 이런 식인 그러한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요. 흠도 점도 없는 분이요. 그분이 내게 해주신 것도 다 그대로 효과가 있고요. 그분이 지금 내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체험되는 일입니다. 영은 영으로 안다고요? 그 영이 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제사장들에게 물어봐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 시체라고 하는 건 죽은 자지요. 살아있던 자가 죽은 거지만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줄에서 끊어진 우리 인생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그 인생에 그러한 인생적인 것, 죽은 것,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 생명력이 없어진 그것들을 만지는 그것으로 거룩한 그 성물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진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져서 부정해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드리면은 그 드림이 부정해진다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산재물로 너의 몸을 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너의 안에 있으니 너는 나의 전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 것 하기 위해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라. 너희들의 손과 발을 다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손발을 지금 움직이실 수 있는 거룩한 분은 성령님 뿐이지요. 내가 쓰면 이 손과 발이 뭐예요? 금방 죽은 자를 만지게 돼요. 성령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게 되고요. 우리가 만지면 거꾸로 자꾸 죽은 자를 만져서 결국은 그 손으로 드리는 모든 그 예배가 그 모든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물이 아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우리들의 예배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고 또 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의 거룩하심이 그대로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들의 삶 자체가 결국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양다리 걸친 삶이요. 마음이 정함이 없고 생각이 방종하며 그리고 우리들의 그 육체가 세상 것도 구하고 정욕도 갖고 욕심도 갖고 그것을 쫓아서도 살며 또 하나님에게 열심히 경건을 다해서 그 종교적으로 섬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이미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학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느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의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냥 삶 자체가 그들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렇다 얘기해. 나라 전체가 그렇고 백성 전체가 그렇고 여기서 학계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세상 사람이 그렇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하고 고멜을 이렇게 묵상할 때 호세아에게 말씀이 계속 가가지고요. 그리고 고멜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멜을 사랑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멜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면서 다시 데리고 올 때,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이제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 나도 너를 사랑할 테니까, 나도 너를 그렇게 할 테니까 네가 다시는 다른 거 사랑하고 다 떠나지 말으라라고 얘기하면서 데리고 와요. 그 후에는 고멜이 떠나갔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일을,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계도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과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면서 그도 잘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항상 이렇게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제가 그 말씀을 항상 그 받음으로써, 그리고 제가 형제들이나 또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 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뿐만 아니라 가장 공급을 받고 역사를 그 누리는 것은 저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학계에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너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제 청건대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부정하고 너희들이 다 지금 드리는 것이 율법으로 생각했을 때 너희들이 지금 다 혼합되어 있고 아직 정결하지 못하다.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아르라지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첩 놓이지 않을 때를 추억하라. 너희들이 회상하라도 되고요. 또 이것을 추억하라 할 때는 잘 생각해봐라. 네가 잘 생각해라. 그런데 그 잘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냥 공숭공숭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집착하고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생각은 그냥 다 갖다가 이렇게 굴복시켜서 다 파해서 없애라, 뭐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 하나님 알기에 방해되는 그러한 것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생각하라 하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그 전에 많은 것을 원했지만은 너희들이 가보면 적었지 않냐, 열심히 했지만 그것 갖고 해결되지 않았지 않냐,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했지만 너희들이 그것 갖고 오히려 부족했고 오히려 너희들이 힘이 들었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틀에 50그릇을 기르러 이른 즉 20그릇뿐이었다. 20그릇만 나왔다. 아까 많이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1장 9절에 봐도 내가 불어버렸다고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여기 17절 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 1장 9절을 보면요. 무슨 연고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라고 이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얘기예요. 모자르지요. 모자르니까 그 모자른 거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가지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얘기는 완전히 우리 삶의 우선순위 자체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존재, 너희들의 삶의 목적 자체를 바꾸라는 얘기지요. 지금 너희들이 그 어떠한 삶의 방법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적이 바꿔지면은 방법은 저절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그 방도를 바꾸지만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면 결국은 또 마찬가지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있으면 또 오지요.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따른 이유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따랐다 그랬어요. 또 기적기사를 보기 위해서 따랐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흥미가 있어서 따랐어요.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자기들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린 예수님한테 뭘 얻기 이전에 예수님 아니면은 존재가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체들과 이제 많은 그 나눔을 할 때 참 어떤 때 답답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너무나 지금 문제 속에 그냥 허덕거리고 있는 거 보면 너무나 가엽고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짐지고 살고 그것을 근심하고 살고 그것을 슬퍼하고 사는 것이 더 안타깝고 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힘든 게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게 유익하게 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스쳐가는 바람과도 같은 것이요. 이것은 정말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이라 시간처럼 뒤로 가기만 하지요. 결코 이것이 내게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전진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같은 것 같아도 결코 같지 않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햇볕이 쬐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계절은 계속 바뀌고 우리의 삶은 오는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우리는 자라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그냥 그것만 어려운 것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그게 더 답답하고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아픈데 계속 아프니까 슬픈데 계속 있으니까 지금 그 아파도 슬퍼도 그 안에 임하신 그 천국, 그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지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정말 누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요, 정말? 한날의 괴로움이 족한 그 세상에서 살아도 살아도 수고하고 슬픔이고 그리고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정말 안개 같은 삶이요. 잠깐인 삶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 그 존재 가치를 우리가 다시 의식함으로써 우리는 살 이유가 있고 살 목적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자연히 나옵니다. 이 학개설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2장밖에 안 되는데요.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 아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위경에서 건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무의미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는 정말 비천하고 먼지 같은 존재지만 우리는 없는 것과 같지만 우리 안에 임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다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한 우리가 한 그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어려움에 빠져도 그것이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고멜이 자기 뜻대로 자기 정력을 쫓아서 갈 때 호세아가 그를 막은 것이 아니고 뒤쫓아간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길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그 담으로 막아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거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벌어진 말하자면 우리가 육으로 심으면 썩은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은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구태여 이것을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지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죽는 거고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원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를 못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죽는 거를 그분이 안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려우면 죽고 싶다. 아, 멸망해도 괜찮아. 뭐 말을 막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악인도 죽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아주 생명으로 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고요.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안 죽어요. 우리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보라. 너희가 오늘부터 지금 그 전에 거를 회상해보라도 되지만 일본 말로는 이것이 앞으로의 일이에요. 후의 일을 생각해보라. 이 추억하여보라는 잘 생각해보라라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일에도 후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의 것을 생각함으로써 소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우선순위가 틀렸을 때는 그들이 혼합되어 있고 양다리 걸렸을 때는 하나님의 그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이슬과 그 내리시는 모든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한재가 그러니까 재난이 이 땅에 그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데 뭘로 간섭하고 계시냐? 하나님 쪽으로 오도록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곡식 정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삶을 수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수정은 그냥 삶을 수정하는 것으로, 일을 수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그 사람들 자신의 그 마음과 그 사람들 자신의 삶의 자세 자체를 수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복 주리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변화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성경 안 읽던 사람이 성경 읽고,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봉사하고, 그것도 참 큰 변화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그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동기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복을 받아요. 그래야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거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다시 임했다. 이제 두 번째로 임한 거예요. 근데 아까는 제사장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깨우쳐 주셨어요. 거기에는 이제 여호수아도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스룹바벨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 지리라.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총독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그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주어졌다고 해도요, 그의 그 어느 자존감이라 그럴까, 정체성이 세워지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자꾸 얘기하십니다. 우리 23절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세웠노라예요. 바벨론에서 바사 왕국이 너를 세운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너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요, 지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그것이 사람이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요, 하나님의 소명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책과 직분은 그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장로와 감독과 그 집사를 세울 때는 바울이 그 디도나 디모데에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거는 그들이 성령의 그 지배를 받아서 삶에서 열매를 맺은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로 하여금 뽑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세워진 그 직책과 지금 지역교회에 세워진 그 직분과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혼돈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뽑지를 않아요. 말씀대로 세우지를 않아요. 바울이 얘기했던 그대로의 그 기준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직책은 똑같이 감독이요, 장로요, 집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을 하지만,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교회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세웠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우리가 사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설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은 직분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곧만들 수도 없는 게 직분이에요. 왜 그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게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똑같은 직책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모두 지체 안에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이 그 어느 자리에든지 다 우리에게 세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모든 직책과 모든 직분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 없는 사람들이 없고 직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 평신도와 교육자를 가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장로, 목사, 권사, 집사, 무슨 전도사, 뭐뭐를 자꾸 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없는 직책이에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있습니다. 성령님도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사도 있어요. 그럼 그 은사로 되고 있어요. 지금 지역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목사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를 받아서,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볼 때,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쭉 역사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걸 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지금 스룹바벨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고레스가 세웠을지라도 내가 너를 세웠노라예요. 우리가 가정의 엄마로, 아빠로, 그 자녀로, 이웃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거기 세웠노라. 뭐라고 세웠어요? 내 마음을 갖고, 내 눈을 갖고, 내 손길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예수님의 증인대라고 거기 세워주신 자리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세상에 파송시키셨을 때 그분은 역할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길을 다 인도하셨고 그게 주의사항도 많이 주셨어요. 우리 그 사울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도 망아지도 성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는, 정말 돌을 들어서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쓰실 수 있는, 세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에 하나님이 목적을 두신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땅에 보내는데 이리떼 속에 한 마리 양을 보내는 것 같으니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순전,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70인들을 보내실 때도, 또 그 제자들을 12명 보내실 때도 그 권세를 주시고요. 귀신들을 쫓는 그런 권세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역할을 주시고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워진 그 어느 자리에서도 그것이 땅끝이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우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결혼했다가도 자기가 결혼한 것이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물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자리면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뱉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지금과 같은 가족 형성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한 식구예요. 거기에 부부가 있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 무슨 부모 자식이 그렇게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식으로 천국 가도 우리 가족, 우리 집 이렇게 해서 다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 가야 돼요. 그한 영혼 한 영혼 가야 천국 가서 다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 식구들이 거기 가서 큰집 짓고 거기서 끼리끼리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너무나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종스룹 바벨아, 네가 바사 왕 고레스가 너를 총독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내 것으로 했다.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러니까 네가 너의 정체성을 알고 너를 지금 내가 보살피고 있고 내가 너의 그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보장자가 되는 것을 너가 믿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뭐 아주 도장 찍어주신다는 얘기. 스룹바벨이 정말 얼마나 이게 굉장한 경력어, 굉장한 그 소망의 말씀인지, 그리고 은혜의 말씀인지, 우리가 정말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들은 거가 굉장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는 노상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너 사랑해. 너는 내 안에 있어. 문제는 택하여서 이렇게 세웠다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셨잖아요. 너와 나는 하나야. 같이 먹고 마시자. 같이 살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세워져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를 알지라도, 우린 그 자리가 내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든지 낮춤을 받든지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니라 하는 그 말씀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다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양이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아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생활하면서 아는 거래요. 당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 음성, 아빠 음성,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그 냄새, 식구들 다할때 눈이 안 보여도 귀가 잘안 들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같이 접함으로써 애가 알아져 가는 건데, 한번 알아져 가면 절대로 안 속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느 날 갑자기 들으면은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말씀 속에 살고 있으면 말씀은 절대로 헷갈릴 수 없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말씀은 거룩해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고, 내가 뭔가 딴짓하고 있고, 내가 마음속에 딴게 있으면요, 절대로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게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임한다면은 정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해야 보여져요. 빛 가운데 나가야 보여지지, 어둠에 가서 있는 사람들의 그 특성이 뭐냐면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헌금했고, 내가 있는 것을 다 해서 했는데요. 어쩌면 그거를 알아주시지 못하고 모자르다 그래요. 아직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가 아니에요. 내가 다 해주니까 나를 믿으라예요. 나를 바라라. 나를 의지하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예요. 내가 다 해주니까 그냥 받으라예요. 너는 그냥 은혜 안에 있어라. 그럼 하나님 나뭐 해요? 그 믿는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믿음 없음을, 믿지 않고 있음을 뭘로 알 수 있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씀으로써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실수 없이 지금 잘하고 계심에 대해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거든요. 왜 바벨론 탑을 쌓았냐? 정말 합심해서 쌓았지요. 가진 모든 거다 해서 쌓았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지 않고, 만약 우리들을 흩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이제 물로 쓸어버리지 않고, 니들을 흩어버리지 않는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살아남자라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실지라도 내가 돈을 어디다가 쌓아놔야 되겠고,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안 돌보시더라도 내가 미리 쌓아놔야 되겠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더라도 내가 사람의 힘을 빌려서 세상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해놔야 안심이 되는 것 같은 거.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정권, 모든 힘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의 하나님, 왕의 왕 하나님, 주의 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 지금 말하노라.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안 버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내 안에서 그렇게 부족한 생활이 아니라 넘치게 살기를 원해. 그렇게 해도 해도 어렵게, 괴롭게, 힘들게, 수고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근데요,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냥 나하고 같이 있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도 제일 먼저가 나와 같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싫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자하고는 언제든지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죽지 않기 원하시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헛된 걸로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후하게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그 잘못을 다 그분이 덮어주시고, 그분이 대신 치러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거, 썩지 않는 거, 온전한 거, 선한 것만 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인데,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어떠한 조그마한 것도 거기에는 소용이 없고요. 아니, 있어서는 아니 되고요. 주님만으로, 성령님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족한, 잔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고, 삶에서 고백되고, 삶에서 나타나며, 그리고 삶에서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도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